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달 한 번씩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한 이 마지막 날들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교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마지막 며칠로만 한정하지 않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마지막의 며칠과 그 시간들로만 제한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임명하셨을 때부터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통치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기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 완성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따라서 아직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이런 것들로만 한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전하여진 메시지에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미래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담당하셔야 했던 곧 닥칠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께서 마셔야 할 잔이 예수님으로부터 옮겨지기를 바란다는 그분의 바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한 문장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적인 특징이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써 가장 큰 만족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시편 40편 7절에서 8절 말씀의 말씀을 적절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에 주어진 책임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아마도 먼저 육체적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구약과 유대인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특정한 사명의 수행을 통해서 신성한 사역에 참여하기 위한 선택의 개념과 그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엄격한 순종의 개념으로 특징지어집니다.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개념에 뒤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반역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예수님의 아들 되심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된 선택과 순종의 범주를 초월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최고로 의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찍이 성년이 되어서 성전에 방문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의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의 기초에서 마가복음 1장 1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곧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곧 시작하려던 그분의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바로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섬김에 대한 사명을 이해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식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 conscience, 의식이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미리암 웹스터 영어사전에서 이 단어는 첫 번째로 수면, 기절 또는 무의식에 가까운 상태에 대해 존화되지 않는 정신력을 가지는 것, 두 번째, 어느 정도의 통제된 생각 또는 관찰로 인지, 파악 또는 인식하는 것, 세 번째,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네 번째,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수행 또는 행동하며, 다섯 번째, 생각, 의지, 설계 또는 지각에 의해 가능하거나 표시가 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식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섬기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의무를 의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님의 섬김은 우연이나 무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 의한 깊은 생각의 의도적인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식 있는 일꾼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바람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가업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상기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선포한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사역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덫에 빠지곤 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영적 가족 관계가 되는 조건에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에 속한다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뜻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증거가 없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신다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신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성의 형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한 아버지의 뜻은 구약에서 정해진 형태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것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must라는 단어, 즉 반드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단어의 사용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신적 필요성이 예수님의 활동을 지배하였음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I must라는 표현을 자주 표현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히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야만 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must라는 단어, 반드시라는 뜻의 이 단어가 계속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must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만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삭개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머스트라는 그 반드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하시니.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고백할 때에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과 그곳에서 만난 성공적인 증인을 주관한 이 신성한 관건이 여기서 사용된 이 must, 반드시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것으로 또 짐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을 압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엄격한 종말의 시간의 예정에 의해서 부과된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머스트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강권하심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겪으실 고통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오늘날의 신자들이 신실하지 못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섬김과 사역을 하나님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내가 자원한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원하는 것 이상의 차원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던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도 그들의 감정, 편리함, 어떤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놓인 그분의 삶의 형태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완료시제로서 과거 행동의 영향력과 정당성이 현재 시점까지 남아있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어 성경에서 머스트를 사용한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만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그 만찬에서 나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모든 일은 기록된 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적들을 홀로 마주치도록 한 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쇼핑을 하거나 레크레이션을 하는 날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요 부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성취했던 것만큼이나 주님의 삶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들 역시도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삼된 것들이었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취하셨던 입장이나 또는 제자들이나 더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권고하셨던 행동의 과정에 대해서도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신을 통해 그의 정당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취한 행보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간략하게 말해본다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동일한 가르침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순환당하셨던 이야기도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폭도들이 예수님을 강도 또는 도둑처럼 체포하기 위해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평화롭게 체포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생각, 바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정 사건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복음서 저자들이 기술하고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은 특히 마태복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의식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성경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관되었다고 이해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약 성경의 성취로서 정확하게 어떻게 보셨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고 하는 것에다 조금 더 의미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루셔야만 하는 일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끼셨던 때에 그가 하셨던 역할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역할을 본다면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은 선지자인지 진지하게 물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에게 선지자처럼 보였음을 나타내줍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 8장 28절, 누가복음 7장 16절에서 39절은 모두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에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선지자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듣고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그들이 들어왔던 선지자들에 대한 유사한 점들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된 선지자가 예수님이었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냐라고 말씀하신 이 유명한 구절을 자신을 가리키며 사용하신 것은 자신이 선지자로 불림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분명히 그 호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셨고 조금 전에 기절이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대중들의 인기를 받지 못한 선지자가 경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선지자의 죽음과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의 기원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주의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되는 구절이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원래의 맥락에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은 혼란을 주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뛰어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에서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도 그가 바로 그 선지자인지 한 번 이상 물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은 이 신명기 18장을 설명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말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그 신명기 18장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또 24절 또한 사무엘 때에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어 복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엘리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해야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맥락에서 왜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상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이름을 언급했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온 엘리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했다고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아온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헤롯 왕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후보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 하고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엘리야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특정한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장 23장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하신 일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6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미 이루었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다시 돌아오기로 했던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했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어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약속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순종적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식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느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을 내맡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의식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의 헌신된 복음 전파자이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눌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단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멘. 아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계셨지만 이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유대인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왕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현혹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엄청난 양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의한 담론과 그분이 중심 인물인 대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해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야기들조차도 실제로 기록된 일들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들려지던 그의 말씀들에 관해 말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가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초기 기록에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매우 유사하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폭넓은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파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내용을 복음서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아멘. 말씀입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죄를 찾으시니.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메시아적 예언에 얼마나 많은 많은 경우 이렇게 가르침과 전파하심에 대해서 나타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전파하심은 기독교 교회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이것이 핵심 사역에서 물러나 다른 것들에 모든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찬양이 말씀이 짧아지고 찬양에 더 중심을 두고 심지어는 성경을 참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르침과 전파하시는 바로 기독교 교회의 사역의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삶에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파하거나 선포하셨으며 회심자들에게는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에서 그러한 엄격한 구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필요하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전파와 가르침 모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담론을 하셨고 랍비와 같이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끔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생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성품과 그분이 말씀하시며 나타낸 권위는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랍비의 훈련을 받으신 적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또한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일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에 집중하신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깨우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만약 여러분이 깨우쳤다면 진리를 찾고 이상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오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바로 양날의 칼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선포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주요한 의무와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에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전파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성경 공부 인도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실한 배움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배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가 부족해서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전파하신 사역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적으로 성경의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도 성취하고 계셨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순종과도 관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전파하고 가르치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말씀 사역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어지도록 해야 하며 우리의 배움과 열정과 갈망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어떤 성경 공부 주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동시에 선교는 지상 명령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는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